고린도전서 14장 23절부터 우리가 몇 절씩 읽으면서 보겠습니다. 읽으면서 말씀의 뜻을 우리가 깨닫겠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온 교회가 한 자리에 함께 모여 모두 방언들로 말을 하게 되면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너희가 미쳤다고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그 당시에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헬라인들도 있었고 여러 지방에서 온 언어가 다른 사람이 모여있었어요, 교회에서. 그래서 그 당시엔 성령께서 그 방언의 은사를 줘가지고 그래가지고 통역을 하게 해서, 요즘처럼 많이 배운 시대 같고 외국어를 많이 배운 시대 같으면 그냥 뭐 그 외국어 아는 사람이 하면 되지만, 그러나 이제는 그 당시에는 전혀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뭐 2000년 전이니까, 그래서 성령께서 방언의 은사를 줘가지고 통역을 하게 했습니다. 이게 이걸 알아요. 왜냐하면 여기 보면은 너희가 방언대로 말하기에는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그랬잖아요. 배우지 못한 사람, 언어를 모르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걸 잘 알아야 돼요. 고린도전서 14장에 있는 말씀, 방언이라는 뜻을, 이거를 잘 알아야 되는데, 요즘에 이게 각색이 돼가지고, 랄랄랄 하는 걸로 생각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방언이라는 것은, 통이라는 것은 어떤 언어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방 사투리 얘기할 때 텅 그러거든요. 그래서,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이 들어와서 너희가 미쳤다고 말하지 않겠느냐. 미쳤다고 말할 것이다. 24절. 그러나, 만일 모두 예언할 때, 믿지 않는 사람이나 배우지 못한 사람이 들어오게 되면 그는 모든 사람에 의해 양심의 가책을 받고 모든 사람으로부터 환난을 받으리니. 예언이라는 것은 알아듣는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다. 그러면은 믿지 못한 사람이나 배우지 못한 사람이 들어와서 알아들으니까, 못 배운 사람도 말은 알아들으니까, 그래서 양심의 가책을 받는다. 가책을 받는다, 이런 얘기죠. 다시 얘기해서 사람들이 들어왔어요. 죄인은 지옥 간다. 지옥 가는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럴 때 깜짝 놀라는 거예요. 처음 듣는 얘기거든. 그래서 양심의 가책을 받는, 모두 죄인이라고 그러니까, 그렇지, 내가 죄인이지. 자기의 지인 죄를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자기의 죄인인데, 내가 지옥 가는구나. 그럼 지옥이 어떤 곳인가? 이런 말씀을 듣고 가책을 받는 거예요. 이게 교회에 들어온 사람이 그걸 얘기 안 하고 어떻게 하면 좀 이 땅에서 좀 잘 살고 이런 얘기하면 전혀 가책을 안 받는 거예요. 그냥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이 가책을 받도록 해야 돼. 죄를 깨닫게 해야 돼. 옛날 100년 전만 해도요,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증거했는데, 설교만 하면은 사람들이 그냥 지옥에 갈까봐 이 교회에 있는 막 그냥 기둥을 붙잡고 막 안 떨어지려고 그랬대. 막 환상으로 막 하나님이 지옥을 보여줘가지고, 밑에를 불구덩이를 보여줘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안 떨어지려고 막 절규를 했다는 거예요. 성경을 그냥 읽어주는데, 이게 예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얘기했지만은,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다 예언의 은사를 받았어요. 복음을 아는 사람들은. 예언이라는 것은 장래 일이죠. 장래 일 가운데 가장 큰 게 뭐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데 그때까지 회개 안 하면 지옥 간다는 거예요. 불못에 떨어지. 이게 엄청나게 큰일 아닙니까? 세상에 말이죠. 산타나 바람에 불어가지고 당신 집이 탄다고 그래도 난리가 나는데, 거기에 불구덩이 가서 그냥 안 타게 하려고 말이지 막 그냥 싸우라고 그러는데, 당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불에 들어간다 그러는데, 진짜 이 말씀을 듣고 깨달은 사람은 정신이 번쩍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양심의 가책을 받고 모든 사람부터 판단을 받으리니, 그랬죠? 판단을 받으리니. 그래서 25절 보니까, 그러면 그의 마음에 은밀한 것이 드러나게 되어 그가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께서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시다고 선언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 마음 속에서 나오는 것이 뭐든 악한 생각과 더러운 마음, 간음, 살인 뭐 이런 것들 쭉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당신이 죄인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 양심의 가책을 받죠. 자기 안에 드는 걸 알죠. 자기만 알죠. 아주 포장하고 있어도 하나님 말씀이 말 때, 야, 내 속에도 그게 있긴 있구나, 그게 나를 더럽히는구나, 이걸 깨닫죠. 은밀한 것이 드러나게 된단 말이에요. 그가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께서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고 선언하리라. 보통 크리스천들은 안 믿는 사람이면 그런 얘기하면 그 사람들이 시험 들 줄 알지만요, 사실은 사람들이 다 고민하고 있어요. 고민하고 있는데 딱 얘기하면은 하나님께 무릎 꿇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 그리고 요즘에 그런 말씀을 잘 안 한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안 받아. 양심의 가책을 안 받으니까 구원을 못 받게 되는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마음의 은밀한 것이 드러나게 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하나님 말씀 전체는 뭡니까? 모두가 다 죄인이고, 그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죽으셨고, 내 대신 죽으셨고, 내 대신 지옥까지 갔다 오셨는데, 그분을 안 믿으면 나중에 그분 오실 때 불못에 떨어진다. 이 예언, 이것이 모든 예언 아닙니까? 이럴 때 자기 자신의 그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 멕시코 가서 또 디엔에 백가드 선호 죄가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묻잖아요. 저는 한국 사람에 그렇게 하는데 죄가 있어서 묻는다 그랬죠? 그렇게 할 때 죄 없는 사람 없거든요. 죄 있는 많은 사람일수록 막 화를 내요. 왜? 내 속에 죄가 있으니까. 예? 사단이 화를 내게 하는 거예요. 그래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멕시코 가서도 처음에는 안 받아들일 때 계속 복음을 증가하면은 그 속에 있는 양심이 발동을 하게 되고 그 속에 있는 마귀가 드러나게 되니까 결국은 죄인입니다 하고 얼마 전까지 하면 막 장난으로 이렇게 길에 가던 청년들이 복음을 전하는 장난하고 막 담배 피우고 그런 애들이 계속 전하는 거야. 당신 죄인이면 지옥 간다고 계속 몇 번 하면은 나중에는 유 표정에 보내가지고 모자를 벗어요. 지나가던 경찰도 당신 죄 있죠 그러면은 그 죄 앞에 꼼짝 못해요. 그 사람들도 그냥 모자를 벗고 질문 영접해요. 길거리 지나가는 경찰 붙잡아도 돼. 왜? 죄인이니까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죄를 지적도 안 하니까 죄를 다 포장하고 의인인 것처럼 사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처럼 말이죠. 예? 그래서 14장 이제 25절 그러므로 그의 마음 그러면 그의 마음에 은밀한 것이 드러나게 되어서 그가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께서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시다고 선언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힌 걸 증거하면 어떻게 돼요? 성령의 역사해서 성령이 그 사람들을 깨닫게 해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거예요. 어느 목사나 어떤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경배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제대로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요즘에 사람들 마음을 안 고치려고 철학적으로 얘기하고 긍정적인 사고방식, 뭐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잘 된다. 물론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되 하나님의 말씀을 긍정적으로 생각해야지 내 생각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뭐가 잘 된다 그래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나는 평안하다 하나님께서 나를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주신다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긍정적으로 생각해야지 철학적으로 무조건 죄를 잔뜩 짓고 있고 온갖 못된 짓 다 하면서 하면 된다 이거는 이게 속이는 거예요. 그러다 사단이 역사해가지고 오히려 그 사람을 망하게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긍정적이어야 돼요. 그러나 말씀 안에서 긍정적이어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말씀 안에 긍정적이어야지 말씀에 없는 것 가지고 붙잡고서 말이지 나를 위해서 더러운 이익을 위해서 무조건 뭐 내 사업 여기 보면 한국 사람들 이게 보면 사업장가 보면 되게 있는 게 뭔가 하면요 네 시작은 미약하시나 네 앞은 창대하리라 그거예요. 그게 사업 잘 된다는 얘기 아닙니다. 그게 그런 얘기 안 해요. 그거를 분갑을 시켜가지고 네 시작은 미약하시나 창대하리라 그럼 다 사업 잘 되게 그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업을 통해서 망하게 해가지고 깨닫게 하려고 그러는데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저는 우리 같이 우리 멕시코 가는 다른 교회 장로님 한번 이렇게 차 타고 오다가 간증하는 걸 내가 앞에서 이렇게 들었어요. 앞에서 이렇게 운전하면서 들었어요. 옆자석에 장로님 운전하고 이제 저는 옆에 앉아서 운전하고 들었어요. 그 장로님 뭐라 하면 사업을 크게 하는 사람이거든. 근데 뭐라 하면 내가 너무 사업이 잘 되니까 하나님이 나를 치시더라고. 알고 보니까 나를 겸손하게 하려고 그러시더라고.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멕시코까지 온 거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우리는 내가 잘못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이게 긍정적인 거지. 내가 잘 된다 그래가지고 잘 되도록 하는 게 긍정적인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우린 믿음으로 긍정적이어야 된다. 이걸 잘 알아야 되죠. 자, 26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6절. 형제들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겠느냐? 너희가 함께 모일 때에 너희 각자에게 시도 있고, 교리도 있으며, 방언도 있고, 계시도 있으며, 통역도 있으니 모든 것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이 교회 안에 일어난 이런 모든 것들은 성도들을 세우기 위해서 있다. 누가 방언으로 얘기해도 통역을 못하면 교회가 안 세워지죠. 그 사람 혼자는 떠들어가지고 혼자는 좋을지 몰라도 또 혼자도 자기가 무슨 뜻인지 모르면 안 돼. 그러니까 그 방언을 하는 사람은 자기가 그 뜻을 알도록 통역하길 기다라. 이런 얘기라고요.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뭐 똑같은 말이 요즘 하는 방언들 똑같은 말 뭐 술에 마 이렇게 하는데 그런 말이 여러 번 나오는데 통역하는데 그 단어의 뜻이 한 번밖에 안 나온다고 말이 안 되죠. 그죠? 술에 마 그랬다면 그게 단어로 딱딱딱딱 나와야죠. 그런데 엉뚱한 얘기한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당신들을 사랑합니다. 당신들을 얼마나 이뻐하십니다. 이렇게 통역하면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죠. 되게 그렇게 통역을 해요. 보면 오늘 교회 같은 데 가보면 예배드리는 누가 방언에 확 나오면 누가 이뻤다 막 하는데 대개 보면 뭐 책망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참 앞으로 모든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아멘 하면 그러지 진짜 통역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변질됐습니다. 2000년 전에 그 방언의 은사의 뜻이 변질됐단 말이죠.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요즘에도 뭐 외국말 방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특히 드물어요, 그런 경우는. 그런 특별한 경우 외에는 드물어요. 드뭅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뭘 느끼는가 하면은 이 남미 선교를 하면서 영어로 설교를 해야 되니까 그때부터 영어 방언의 은상이 임한 거예요, 저한테. 영어 방언. 처음엔 헤맸어요. 막 첫 번에 십몇 년 전에 가서 헤맸어요. 내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몰랐어요. 막 그냥 떠들고 그랬는데 옆에서 통역하지만은 내가 창피했어요, 저.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은사를 주셔가지고 성경을 안 보고도 그냥 말씀을 전할 수 있게 이렇게 하신 걸 볼 때 이게 바로 방언의 은사다. 통역 은사도 마찬가지예요. 통역을 해보면은 이 은사가 없으면은 통역을 못합니다. 이 사람이 얘기하는데 그냥 나가야 되는데 그게 성령이 함께 하지 않으면 못합니다. 그거 언제 듣고서 이게 이러니까 문장이 뭐 이건 주어 동사 이건 뭐 목적어 그러니까 이거 뭐 해석하다 보면 우르다지라 그러는데 어떡할 거예요. 그렇잖아요. 통역은 저절로 나가. 그러면은 통역하다 보면 말도 거의 동시에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막 그냥 제스처도 동시에 나오게 되는데 내가 실수한 것 같은데 나중에 테이블 대로 보잖아요. 그럼 맞게 했어요. 참 신기하더라고요. 이게 통역사예요. 이게. 영어 잘한다고 영어 통역하는 게 아니에요. 언어 잘한다고 잘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역할 때는 성령의 은사가 임해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이게 임해야 되는 거예요. 예. 자. 그 다음에 27절 보세요. 누가 알지 못하는 방언을 말하려면 두 사람이나 많아도 세 사람의 차례라고 한 사람은 통역하라. 누가 방언을 하겠다. 지금 방언이 임했다. 어떤 말이 나옵니다. 그러면 누가 통역을 해줘야 되는데 한 차례차례 하라. 뭐 여기서도 떠들고 여기서 떠들고 그러면 혼란하게 되죠. 그렇죠? 보면 어떤 교회들 보면 막 철회배 가보면 막 방언들은 막 확 그냥 뭐 정신없는 다른 걸로 막 짓거리는데 뭐 그냥 와르르 하는 무슨 소리 하는지 몰라. 이건 질서가 없는 거죠. 그리고 그 방언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도 모르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면 모든 게 다 질서가 있어야 된다. 그 침례교회 같은 데 가보면은요. 예배 드릴 때 보면은 굉장히 깨끗해요. 이 성경대로 믿는 교회들 가보면 예배 분위기가요. 아주 조용하면서도 깨끗하면서도 아주 산뜻하면서도 은혜가 넘쳐요. 그런데 그 특별히 오순절 계통에 막 그런 교회 가보면요. 막 와글와글하고 은혜로운 것 같은데 거룩하지 못해요. 조용하면은 거룩하지 못하고 시끄러워야 거룩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천만에 조용해도 은혜가 넘칠 수가 있고 시끄러워도 은혜가 없을 수 있어요. 인간의 감정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잘 분별해서 영분별을 잘 해야 되겠죠. 그래서 28절 그러나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거든 교회에서는 조용히 하고 자신과 하나님께만 하라. 자신과 하나님께만 하라. 이건 맞는 얘기죠. 아무도 통역을 못했는데 못 알아들으니까 교회에서 하지 말아라. 또 29절 또 예언하는 사람은 둘이나 셋이서 말하고 다른 사람들은 판단하라. 예언도 마찬가지예요. 갑자기 하나님 말씀이 임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 내 생각이 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교회에 이 말씀을 주십니다. 이렇게 하는 누가 있다면 여러 사람이 있다면 차례대로 하라 이거야.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성령의 임함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계시. 이게 바로 계시죠. 계시. 그렇기 때문에 예언하는 사람은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사람들은 판단하라. 그리고 이게 누가 얘기할 때 성경의 말씀에 맞는가 틀린가 이것을 잘 판단하라. 이런 얘기예요. 잘 판단하라. 성경 말씀도 없는 거를 자기 생각으로 이러면 안 된다. 이러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건 잘못된 거예요. 이건 판단해야 돼. 반드시 내게 어떤 말씀에 임했다고 그럴 때는 듣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그 말씀의 교리하고 일치하는가. 이것을 들어보고 당신 틀립니다. 당신은 성경이 준 게 아닙니다. 이거를 두세 사람이 판단해야 돼요. 이게 바로 질서가 있는 교회입니다. 그게 없다면 가면 두고 차라리.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사람 판단하라. 그 다음에 30절 그러나 곁에 앉아있는 다른 사람에게 계시가 있거든 먼저 하던 사람은 잠잠해라. 또 다른 사람이 또 임하면 먼저 하던 사람은 그냥 스톱하고 또 두 번째 사람이 해라. 그래서 31절 너희는 모두 한 사람씩 예언할 수 있나니 모두 배우게 하고 모두 위로받게 하려 합니다. 이 성도들이 뭐 예배 시간 아니래도요 모여서 대화할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서로 교제할 때 이럴 때도 내게 어떤 말씀이면서 이맘은 주님이 이런 말씀을 주시네요. 그러면 다 들어야 돼요. 누구나 다 들어야 돼. 누가요? 어린애가 얘기해도 들어야 돼요.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계시가 임하면 그렇잖아요. 그러나 그거 들은 말씀을 판단을 해야 돼요. 이게 진짜 하나님이 주신 건가 아닌 건가 이거는 성령으로 판단할 수 있죠. 이게 질서 있게 해야 된단 말이죠. 자 그래서 31절 너희는 모두 한 사람씩 예언할 수 있나니 모두 배우게 하고 모두 위로받게 하려 함이라. 이 예언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가지고 전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말씀을 배우게 하고 또 말씀 안에서 위로받게 하기 위한 거예요. 이게 누구 공격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당신 이렇게 하면 죽는데 뭐 이렇게 어떤 여자는 꿈을 꿨는데 뭐 당신 담배 안 끊으면 죽는데 그 담배 안 끊으면 죽는데 그래가지고 그 사람한테 얘기했는데 진짜 죽었어요, 그 사람이. 진짜 죽었어요. 이건 막아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두려움을 줘가지고 진짜 죽었어요. 이거를 얘기해가지고 목사님한테 판단을 받아야 돼. 내가 이런 걸 이 사람이 담배 안 끊으면 했다는데 목사님 어떻게 하냐. 그런 건 성경이 없다. 성경이 없으니까 얘기하면 안 된다. 절대 얘기하지 마. 기도나 해라. 이렇게 얘기할 텐데 지가 가가지고 얘기한 거야. 그게 아마 장로님이었던 말이야. 장로님이 담배 안 끊으면 죽는데요. 죽었어요. 진짜. 그때 질서가 없는 거죠. 이런 것들이. 그래서 위로받게 하려 함이라. 때로는 죄를 책망을 해도요, 위로받게 하는 거죠. 결국은 회개하고 위로받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32절 보면 예언하는 사람들의 영들은 예언하는 사람들에게 복종하나니. 자,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 예언하고 있어요, 지금. 갑자기 이제 말씀이 임해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고 예언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언하는 사람이 그 성령이 그 영의 역사에서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람은 그 예언의 영을 어떻게 돼요? 예언의 영을 지배해야 돼요. 그 사람의 복종이 돼요. 그러니까 보면 대개 이제 어떤 교회인가 하면 뭐 차례배 같은 거 막 기도하고 막 그냥 안수하면서 예언하게 되면 거기 취해가지고요. 벌렁 나가 나빠지면서 확 취해가지고 이게 하나님 말씀 것처럼 막 아주 막 울고불고 그러잖아요. 이게 아니에요. 이게 예언하는 사람들의 영은 자기 스스로를 알아야 돼요. 이게 억제할 수 있어야 돼요. 그냥 안에 무슨 저 취한 것처럼 막 그냥 떠드는 게 아니라 취하게 떠드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게 아니라 내가 그 영을 제어할 수 있어야 돼. 또 그 다음에 그 담임 목사 같은 사람이나 장로님들이 그거를 제어할 수 있어야 돼. 이제 막 그냥 요즘에 보면은 그 어떤 감정 그런데 취해가지고 막 그냥 나오는 소리를 하다 보면은 사단에게 쓰임 받아가지고 그냥 그 제재가 안 되고 막 그냥 사단의 역사 해가지고 그 사람한테 필요 없는 말이 막 나가가지고 겁을 주게 되고 말이죠.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실족하는지 모릅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언하는 사람들의 영들은 예언하는 사람들에게 복종하나니. 복종한단 말이에요. 그 내 영이 제가 예언을 하면은 제 영이 저한테 복종한단 말이에요. 그건 뭐죠? 억제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조정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막 그냥 무조건 그냥 그 어디 취한 것처럼 술 취한 사람이 막 떠드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분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하면 하나님의 말씀인데 대개 보면 나 취해가지고 막 떠들어요. 막 눈을 감고 막 떠들어요. 근데 하다 보면 사실 저도 옛날에 해봤거든. 해보면 나중에 내 얘기 떠드는 거야. 이런 걸 내가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걸 다 경험을 하게 했거든요. 그래도 은혜로운 것 같죠?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게 무당쿠타는 거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무당의 그 무당신이 얼마나 그리스도의 영하고 비슷한지 몰라요. 비슷한지 몰라. 그러나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곳에는 그들은 꼼짝을 못해요. 꼼짝을 못해요. 그러나 문제는 무당신들이 교회 안에 역사하는 걸 너무 많이 봅니다. 이걸 우리가 영들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옛날에 어떤 미국 목사님, 그분이 침례교 목사님인데 어떤 젊은 애들이 막 그냥 은사를 받았다고 막 그냥 방언의 은사를 받았다고 해보라 그러니까 막 떠들더래. 그래서 이놈의 자식들은 너희들 마귀 받아가지고 뭘 큰 소리냐 그랬더니 주랭랑을 치더라는 거야. 자기도 알거든. 얘기하면서도 남들이 하라 그러니까 은사를 받아야 되니까 하긴 하는데 좀 의심하고 있었거든. 그런데 목사님이 이놈들하고 막해준 거야. 쓸데없는 은사 아니라 그러니까 도망가더라 이거야.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질서 있게 해야 돼. 질서 있게. 참 내가 어떤 예언을 하더라도 뭐 인상을 쓰면서 말이죠. 뭐 내가 그냥 뭐 신이 들린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부드럽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읽다가 오기도 하고요. 말씀을 읽다가도 그래요. 옛날에 우리 초신자 하나 있었어요. 이게 근데 그 초신자가 성경을 읽다가 장로님한테 말씀을 주더래. 경고하지 말라. 경고하라. 흔들리지 말라. 죄를 넘치게 하라. 이것은 주의 일은 아무것도 헛된 것이 없다. 이 말씀을 주더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장로님 받더라고, 그거를. 나도, 호미나 있을 때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자매님이에요. 그 자매님이 수요일날 교회 와가지고 지난번에 얘기했을 거예요. 목사님 제가 성경을 읽는데요. 성경을 딱 읽는데 이거 목사님한테 드리래요. 계시하네요. 그게 뭐냐 그랬더니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를 높이리라. 그래서 나는 아멘 받았어요. 누구도 상관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좀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말이 아니거든. 누구를 통해서도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옛날에 발람이라는 사람이 선지자가, 예언자가 엉터리 예언하러 가려고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당나귀 입을 열어가지고, 어? 당나귀 입을 열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당나귀 입을 열어가지고 발람을 어떻게 했죠? 책망을 했잖아요. 야, 내가 너 말 안 들은 적 있냐? 어? 너 말 안 들고 있냐,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충성했는데 너 왜 나를 이렇게 괴롭히냐? 당나귀는 그 주의 천사가 칼을 들고 그냥 못 가게 이렇게 지키는 걸 당나귀는 맞는데 발람을 못 봤거든. 그러니까 당나귀가 못 가니까 막 벽을 비비니까 이 발람이 막 당나귀를 때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나귀가 막, 어? 그랬죠. 내가 네 말 안 들은 적이 있냐? 막 그냥 창망을 했지 않습니까? 당나귀의 입을 벌려서 말씀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죠. 자. 그 다음에 33절. 이는 성도들의 모든 교회사와 같이 하나님은 혼란의 창시자가 아니라 화평의 창시자임이시라. 너의 여자들은 교회 안에서 조용히 하게 하라. 그들이 말하는 것이 허락되지 아니하였으니 율법에서도 말한 것과 같이 다만 복종할지니라. 그러나 만일 그들이 무엇을 배우고 싶어하면 집에서 자기 남편들에게 물을지니라. 이는 여자들이 교회 안에서 말하는 것은 수치임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에게서 나왔느냐 아니면 너에게만 이르렀느냐.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영적인 사람으로 생각한다면 내가 너에게 쓰는 글들이 주의 명령들임을 인식해야 할 것이라. 여기 여인들이 말하지 말한 건 오늘 이 고린도전 14장 내용에서는 여인들의 교회에서 막 방언으로 떠들었거든. 그 당시에 통역하는 사람들 막 떠드니까 조용히 하라 이거예요. 오늘날도 보면 방언하는 사람이 누가 많이 합니까? 남자보다 여자들이 많이 하죠. 여자들이 많이 한다고요. 유난하게 여자들이 많이 해. 남자들보다. 그런데 그때도 마찬가지인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조용히 하라. 디모데전서에서도 마찬가지로 조용히 하라. 전반적으로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어떤 계시가 한 걸 이렇게 줄 수는 있어요. 이렇게 말씀을 계시 준 건 있지만은 특별히 여기서는 설교라든가 남자들 가르치려는 거든가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는 기도할 수 있죠. 찬양도 할 수 있죠. 봉사도 할 수 있죠. 할 건 많습니다. 자매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모르는 거 있으면 남편에게 물어보라. 자, 그럼 안 믿는 남편이 있으면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또 물어볼 사람이 있죠. 교회 뭐 장로님한테 물어봐도 되고 목사님한테 물어봐도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말을 많이 하는 여인들에게 하는 말이죠. 36절.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에게서 나왔느냐? 아니면 너희에게만 이르렀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에게만 온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 말을 들어야 된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죠. 엄청나게 위험하죠. 그 다음에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면 아 옛날에 구약시대에 선지자 여자 선지자가 드보라 선지자 여자였다. 그 한 사람을 가지고 얘기하면서 자기가 선지자라고 그래요.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영적인 사람으로 생각한다면 내가 너에게 쓰는 글들이 주의 명령들임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14장에 말씀한 이 모든 말씀들이 하나님의 명령이다. 이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38절에 뭐라 그랬죠? 그러나 누구든지 무지하다면 무지하게 내버려 두라. 이 얘기는 뭔가 하면은 자신이 영적인 사람이고 선지자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런 사람은 무지한 사람이다. 너희가 무엇을 안다고 생각하면 아무것도 모르는 자다. 어린아이들이 그러잖아요. 뭐 하나 알면 그거 가지고 사람들 막 얘기해가지고 막 그냥 그러죠? 어린아이 때 조금 뭘 알면은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럴수록 자신은 아무것도 모른다. 모른다. 항상 하나님 말씀 앞에 나는 무지하다고 고백해야죠. 무지하다면 무지하게 내버려 두라 그랬어요. 내버려 두라. 그 사람에게 얘기해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소용이 없어요. 내가 조금 아는 거 가지고 전체 하는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 사람하고 얘기해봐야 말이 안 돼. 전체를 모르는 사람하고 얘기해봤자 그 부분적인 얘기가 무슨 뜻 하는지 잘 모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열 처녀 비유가 있단 말이에요. 다섯 처녀는 미련하고 다섯 처녀는 현명하다. 기름 준비했다. 또 기름 준비 못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신랑을 만났고 어떤 사람이 신랑을 못 만났다. 그럴 때, 그것만 보게 되면 꼭 그것이 휴거 때 같이 보여. 그래서, 기름 준비한 것은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이고, 기도 안 한 사람은 기도 안 한 사람이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해가지고, 단편적으로 해석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뭘 모르는가 하면은 유대인과 이방인과 하나님의 교회, 세 가지의 그룹이 있다는 걸 몰라. 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님의 교회 거치는 자가 되지 말아라. 그거는 유대인들. 24장에, 마태복음 24장은, 그거는 주님이 재림하실 때 얘기한 거거든요. 그때 그랬어. 주님이 지상에 내려오실 때 그때 천국은 마치 등불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그랬거든. 그때 환난 끝에 이거는 휴거 때가 아니라 그때거든요. 그거는 휴거 된 다음에 성도들 데리고 주님이 내려올 때 신부를 데리고 내려올 때 둘러리 처녀들이 이스라엘 민족이거든. 이 사람들 중에 반은 만나고 반은 못 만나는 사람이 있고 못 만나는 사람이 있다. 회개하는 사람은 만나고 회개하지 못하는 사람은 못 만나. 이거를 모르면 그것만 보면은 그게 휴거로 생각하거든. 그리고 막 우기는 사람한테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가만히 있어야죠. 어린아이가 초등학교 학생이 뭐 하나 배웠다고요. 대학 교수한테 막 그냥 가르치려고 하면 그 대학 교수가 뭐라 그러겠어요? 가만히 있겠죠. 나중에 피하겠죠. 그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지 무지하다면 무지하게 내버려두라. 내버려두라. 그러니까 결국 주님의 명령을 거부하는 자라면 상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디도서 3장 10절로 11절 보면은 이단 종파에 속한 사람은 한두 번 훈계한 후에 거절하라. 내가 알거니와 그러한 자는 타락하고 죄를 지어 스스로 정죄받는 자니라. 이단 사슬을 가지고 자꾸 자기 옳다고 그런 사람들은 한두 번 훈계한 후에 거절하라 그랬어요. 거절하라. 그러한 자는 타락하고 죄를 지어 스스로 정죄받는 자다. 우리 마지막으로 로마서 16장 보겠습니다. 16장. 로마서 16장 17절 18절 보겠습니다. 이제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권고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리에 역행하여 분열을 일으키고 공박하는 자들을 주의하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그러한 자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배를 섬기는 것이니 정중한 말과 그럴듯한 언변으로 순전한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의 순종이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느니라. 그러므로 나도 너에게 이날 기뻐도다. 그러나 나는 여전히 너희가 선한 데 현명하고 악한 데 어리석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얘기했죠. 마지막 이제 다시 고린도전 14장 들어가서 14장 마지막 절 보십시다. 39절 40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열망하고 방언들로 말하는 것을 금하지 말라. 금해서는 안 돼요. 금하지 말라. 모든 일을 품위 있게 하고 또 질서 있게 하라. 이렇게 지금 방언에 대해서는 고린도전서 14장 딱 한 장에 성경 전체 중에서 14장 하나 나오는데 이 말씀 이 편지를 쓴 목적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방언을 잘못 알고 하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방언은 원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이 완성되면서 또 외국어가 계속 여기 모든 언어가 다 이게 통용이 되면서 이 은사가 필요 없어진 거예요. 필요 없어진 거예요. 또 마찬가지예요. 이 병 고치는 은사도 그래요. 병 고치는 은사 의학이 발전되면서 병 고치는 은사도 특별한 경우 외에는 특별한 경우에는 의사들이 할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서 모든 것을 질서 있게 하게 품 있게 하도록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됩니다. 이 고린도전서 14장 있는 말씀을 성경 전체 것으로 생각해서 방언은 너무 그냥 막 방언 안 하면 안 되는 거라고 방언 떠드는데 그래가지고 사람들 우리 상환이 형제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영을 품게 하나님 말씀 안에서 굳게 서서 모든 것을 판단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확실하게 가르쳐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사단은 건전한 교회를 혼란시키기 위해서 때로는 이단들을 들여보내고 아버지 혼란하게 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15년 동안 이 교회를 깨끗하게 하시기 위하여 바른 진리로 인도하셨고 또 앞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참으로 조용하고 거룩한 가운데서도 품위 있게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저희가 되어서 밖에 사람들에게 놀림받지 않고 진정으로 주님의 말씀만을 증거하여 저들이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 가책을 받고 구원받는 그러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